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 누가복음 그 여섯 번째 기쁜 일이 있나요? 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설 명절은 설레임이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두근거림이라는 거죠. 공휴일이라서 며칠 동안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되는 짧은 방학, 숙제도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요. 그리고 예전에 평소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막 마을에 나옵니다. 마을 공터에 뻥튀기 기계가 나오고 얼마나 신기한지요. 불이 막 있다가 아저씨가 갑자기 쫙 빼더니만 뒤로 물러가 이렇게 하다니만 딱 넣어가지고는 붕 하면은 그냥 막 하얀 연기가 나오고 막 빡 살이 터지면서 그럼 그것을 쏟아가지고 큰 솥에다가 물엿을 넣어가지고 빡 비벼가지고 탁 이렇게 판에다가 해서 빡 문질러서 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큰 해서 촥 촥 하면 그걸 럭시 빠지고 옆에 보고 지금 이게 제가 설명하는데 머리에 환하게 그려지시는 분은 50대 이상. 야, 방앗간에 늘어서 있는 긴 줄들. 그리고 자동차가 귀했던 시절 다 시외버스 터미널 버스로 고향에 가던 그 줄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다 손마다 선물 꾸러미 꾸러미를 들고 아이들 누구 탔냐? 탔어요. 오라이. 가는 거예요. 시골길. 요즘처럼 좋은 길도 아니고요. 꼬불꼬불꼬불. 시골길을 한참을 가서 시골에 가면 늦은 오후나 심지어 늦게 출발하면 어둑어둑할 때쯤 도착해서 들어가는 시골집 풍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이고 내 새끼들 왔냐? 그렇게 맞이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목소리. 여러분, 항상 시골집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당을 딱 열면 마당에 솥이 걸려있고 그 온돌방을 때우고 솥을 하느라 불을 태워서 불탄 냄새가 확 밀려오죠. 그때는 아랫목과 윗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처럼 보일러로서 모두 다 따뜻한 게 아니고 온돌 아랫목, 윗목. 그래서 아랫목에 들어가면 벌펄펄 끓어요. 윗목은 서늘하고. 그 아랫목은 꼭 이랬죠. 그때는 꼭 노란 장판을 그렇게 집집마다 깔았는데 아랫목은 얼마나 뜨거운지 갈색으로 변색이 돼가지고 뜨거워서 그랬던 곳에 발을 놓고 있다가는 아, 뜨거워 그러기도 했죠. 설날 아침 펌프로 찬물을 기어 얹어서 세수를 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를 드리면 기대하고 있던 빳빳한 새집회가 세뱃돈으로 나오면 그렇게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강가에 사촌들과 가서 썰매를 타고 그렇게 놀았던 추억들. 외할아버지께서는 우리 형제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전적이 있어서 그래요. 한 번은 우리가 그 지붕을 바꾸시려고 기와를 새 것을 갖다 놓고 이제 명절이 지나면 바꾸려고 갖다 놨는데 우리 형제에게는 그게 놀이터인 거예요. 새로운 기화가 있는데 신기한 거예요. 돌로 탁 던지니까 박삭 깨지네. 이야, 이런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박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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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다 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 비싼 기화를 다 깼다고요. 야, 거기에서 한번 1차 경고가 있었는데 그 다음 2년 뒤인가요 언제 한번 응접 세트가 새로 들어왔어요. 소파를 처음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쿠션이 있어서 요리띠고 조리띠고 하다가 중간에 있는 큰 거실에 그 두터운 유리를 완전히 와장창. 그때부터 당분간 방문 금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주들이 오면 반갑고 그리고 떠나면 더 반가운가 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명절 가족 친지를 만나면서 행복하고 즐거우셨습니까? 네. 왜 이렇게 표정이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말하는 명절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장거리 운전과 가사 노동으로 인해서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 1인 가구로 혼자 살다가 그게 생활하는 게 익숙한데 좁은 공간에 갑자기 많은 가족들이 북적대면서 있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요. 부모님은 그냥 쉽게 던지는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참 많은 부모님의 기대감처럼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정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도시에서 헤쳐나가는 자신의 어려움을 부모님께 다 말할 수 없는데 또 그런 아픔, 그것을 공감받지 못하는 서운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렵게 오랜만에 시작된 대화인데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 간의 차이로 정치적인 입장으로 관계적 스트레스로 인해 명절은 평소보다도 더 높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명절 증후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어린 시절 저의 눈에 비친 명절의 풍경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어른이 된 후에야 쉼없이 전을 부쳐야 하고 명절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며느리의 고단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하는 피곤함을 알게 됐고요. 수년 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할 말도 없는데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대화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놀이터 같았던 그 어린 시절을 지나니 세상은 아무리 좋았던 명절도 무엇 하나 쉽거나 호락호락하지 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을 알아가는 만큼 기쁨을 잃어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그렇게 깔깔대며 천진난만한 웃음소리로 웃었던 우리들이 이 시간은 근엄한 표정에 쉽게 웃지 않는 주름진 얼굴로 변해 있는 것이죠. 감탄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죽는다고 하지요. 어린아이들은 작은 것에도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합니다. 삼촌 방금 그거 한 건 뭐예요? 다시 한번 해봐요. 너무 신기하다. 어른들에게 그걸 하면 그만하지, 이렇게 됩니다. 뭘 그런 걸 갖고 호들갑을 떠냐, 당연한 거지, 이런 말은 마음을 죽이는 말이에요. 마음이 죽으면 감탄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서 아빠 이게 지중해 바다야, 멋지지, 그러면 와 멋있다, 진짜 바다 빛깔이 예술이다, 야 이래야 되는데 제주 바다보다 못하다, 아이고 이걸 몰라고 열몇 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고 그 고생을 했냐, 이렇게 하죠. 엄마 여기가 이 지역에서 제일 맛있는 파스타 맛집이야, 여기 미슐랭에도 나와, 막 이렇게 이야 맛이 특별하구나. 특별하다는 말은 입에 안 맞는다, 이 말이야. 바다 향이 확 나네, 이 말은 비린내가 난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말을 맛이 아주 특별해, 바다 향이 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입맛에는 영 아니다, 숙소에 가서 그냥 컵라면에 김치나 먹자, 막 이렇게 하면 아들과 며느리가 딸과 사이가 큰 돈 들여서 효도한다고 부모님 여기까지 모시고 왔는데 가는 데마다 아이고 한국이 더 편하대, 한국이 더 낫다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해외여행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탄한다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새롭게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거든요. 이미 인생을 살아보신 분이 뭐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찬양이 뭡니까? 감탄입니다. 오늘 로고스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들을 보세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찬양을 감탄이잖아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성경에는 감탄으로 가득 차요. 시편은 감탄이에요. 다윗이 오 놀라운 하나님 어쩌면 그리도 놀라우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어찌 이 온 땅에 가득하십니까. 이것이 시인의 마음이고 이것이 감탄이고 이것이 찬양인 것, 우리가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감탄을 잃어가고 기쁨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근래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나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들판에 밤이 깊어져갈 때 하늘에 갑자기 빛이 쫙 비칩니다.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놀라서 바라보는데 공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 아기는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데 여러분이 그 아기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전한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고 감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가는 거예요. 네. 천사들은 사라졌습니다. 목자들은 아기를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아기를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우리에게 전한 소식이 진짜였구나.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그런데 목자인 우리에게 이 소식을 하나님이 전해주셨구나. 그들은 돌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감탄하며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주목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고 우리 같이 쉬운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여기서 여러분 색깔을 달리한 구절만 다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모든 백성을 위한.
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미국 대선의 핵심 주제는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들 가운데서요 이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특징이 나타나는 주들은 선거 결과가 거의 결정되어 있는데 경합주들에서 누가 더 표를 얻느냐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결정짓게 되죠. 지금 7개의 경합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이 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지난 한 해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미국 남부 국경지대에서만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30만 명이 미국으로 불법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1부, 2부 때도 그랬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주에 온 것도 아니고 300만이 왔다 그래도 안 놀랐을 거예요. 그날 여러분 제주도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한 달 만에 한 나라로 밀려 들어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국민의 61%가 이것은 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잘못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남미 이민자들이 밀려오면서 진입 장벽이 낮고 강도가 높은 노동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과 여러 범죄들이 유입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불안함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아주 단호한 이민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북유럽의 복지 천국이라고 불렸던 스웨덴의 최근 상황을 뉴스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스웨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아, 저 북유럽의 잘 사는 선진국, 복지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 그렇게 여기시죠? 최근 1년 동안의 총기 살인이 40% 급증했습니다. 수도 스톡홀름의 1인당 총기 살인율이 런던의 30배를 넘어갔습니다. 뭐 그렇죠. 그 정도는 15세에서 20세의 젊은이들이 갱단에 가입하고 그와 관련된 범죄가 계속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는데요. 스웨덴 총리가 갱단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경찰의 치안력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군대를 투입하겠다.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선진국, 그것도 북유럽의 선진국이 경찰의 치안력으로는 도저히 갱단을 막을 수가 없어서 군대를 투입해야 한다, 이 지경에 왔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진단이 있지만 이민 2세들에 대한 사회 통합이 실패됐다는 분석이 가장 큽니다. 이민 1세대는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 내전과 전쟁과 빈곤으로부터 넘어왔던 그들은 스웨덴의 상황이 아무리 여러 가지 차별이 있어도 자기들의 그 전쟁 상황보다 그 배고픔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이민 1세대는 만족해요. 감사해요. 그러나 이민 2세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스웨덴 국민으로 태어났잖아요. 스웨덴의 시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 시민으로 차별받고 가난한 슬럼가에서 빈민가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정체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고통받는 이 이민 2세대는요 자리를 잡지 못해요. 사회는 통합되지 못하고 갈라집니다. 한 나라의 두 개, 세 개의 시민들로 갈라져가면서 국가 통합이 깨어집니다. 그 불만과 그 분노가 깽단으로 흡수되면서 독버섯처럼 그 깽단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이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스웨덴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러시아의 이익과 우크라이나 이익관계가 충돌하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역시 두 세력의 충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종과 나라 그리고 성별과 경제적 계층에서 끊임없이 각자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을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모든 백성을 위한 유익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있지요. 우리는 지금껏 항상 특정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지겹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말은 이렇게 하죠. 국민을 위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인들, 소비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업인들, 시민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공직자들, 그렇게 모두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들과 특정 계층의 이익에 충실한 사람들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이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은 다수를 위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가치는 상대적인 가치이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며 정치적인 주제이든 복지적인 주제이든 경제적인 주제이든 문화적인 주제이든 우리는 다수를 위한다고 말하지 모두를 위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나타난 이 천사들은 자신들이 전하는 소식이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을 위한 이 말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적이며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며 모두를 위한 것이다 라고 천사는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결하는 문제 역시 지엽적이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궁극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우리가 지금 시급하다고 말하는 사회적 문제,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모든 지역의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면 결국 그 뿌리에서 만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일을 위한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이 궁극의 문제 중에 가장 깊은 뿌리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의 문제 역시 아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개인적 상황이 다릅니다. 각자 신음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를 캐어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결국 그 뿌리의 본질적인 데에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 어둠을 드리우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그늘을 만들고 있죠. 저는 그래서 모든 백성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소리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백인을 위한 복음이 아니며 남성을 위한 복음이 아니며 부자를 위한 복음이 아니며 높은 지위를 가진 이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장애인들과 노인들과 가신자들과 범죄자들과 이민자들과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일지라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궁극적인 어려움 속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그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가장 평등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외가 없고 차별이 없으며 편견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나타나서 외치는 거예요. 베들레헴만에, 이스라엘만에, 이 시대만에 복음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위한,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천사가 말한 거, 모든 백성을 위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의 차별성이 없는 그 놀라운 보편적, 우주적, 절대적 복음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쁨으로 여기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는데 모든 백성을 위한 너무나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될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듣고 보게 될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낫게 됐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죽었던 아이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 귀신으로부터의 벗어남, 이 모든 구원은 놀라운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데 구원은 죽어서 영혼만 구원받는 것을 누가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정신적인 우울함과 절망과 눌림 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들고 부패하고 구조적인 모든 제도와 시스템 악으로부터 치유되는 사회적 공동체적 치유까지도 구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부패한 그 구조들, 장사치들의 이득의 그 구조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성전을 새롭게 하신 구원의 사건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세요.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네 배나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주 좁은 협의에 그냥 예수님 믿어서 죽을 때 천국 가는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구원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에서 임하여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면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감격적으로 천사들이 전하고 있다면 그것이 오늘 2000년 전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삶의 문제 수렁에서 나를 건지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나요? 노력해서 돈을 주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찾아가서?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삶의 문제를 수렁해서 건지는 능력이 그분에게 2000년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큰 기쁨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를 우울증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절망에서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나를 질병에서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에서, 관계의 문제에서, 사면 초과에서 어찌할 줄도 모르는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구원자 되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세이브 어스 세이브 미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건져 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지금의 요청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이 낫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멈추지 않았던 그들, 사람들로 인해서 들어갈 수 없지만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친구를 내리면 그 친구가 반드시 치유될 것이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그들, 오늘 이곳 예배에 나왔지만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인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냥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알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만날 뿐인 걸 알아요. 그러나 지금 나를 무너져 있는 내 삶에서 지금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그분 앞에 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절망감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고립된 외로운 감정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회복되고 나면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은 목자들처럼 천사들이 전해 준 그 소식이 자기의 스토리가 됐잖아요. 자기가 확인했잖아요.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은 진짜 구원자셔. 왜? 나를 건지셨거든. 내가 구원받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거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전해지는지 몰라요. 종교적인 언어는 힘이 없어요. 교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안 가요? 그래도 한번 가면 좋은데. 엄마나 다니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언어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수렁에서 건져지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면요, 아들과 딸이 신기하다고 말해요. 엄마 바뀌었네? 아빠 뭐 달라졌네? 왜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더라. 그 작은 한마디가 깊은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은 실제입니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참 마음이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 동물원에 살고 있던 수리 부엉이가 누군가 우리의 구멍을 뚫어주어서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부엉이가 맨하탄 시내에 막 날아다니니까 동물원에서 그걸 잡으려고 막 따라다녀. 이 아이 이름이 플라코예요. 플라코. 그런데 동물원에서 말했어요. 포획을 실패하니까 이 애가 굶어 죽을 것 같다. 갇혀 지낸 지 13년 동안 갇혀 지내가지고 항상 사람이 먹이를 줬기 때문에 자기가 사냥하는 법을 몰라서 도심지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죽을 거다. 근데 여러분, 지금 SNS에 난리가 난 거. 뉴스에 막 나오는 거. 이분이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진지를 이분이 몰라요. 뉴욕이 흥분하고 SNS에 막 계속 수리부엉이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 아파트를 보니까 창가 밖에 이 부엉이가 눈을 껌뻑껌뻑하고 보고 있으니까 막 뉴욕 사람들 어머머머 너무 예뻐 막 공원에 센트럴파크에 날아오고 막 하는 거예요. 청원운동이 일어났어요. 포획하지 마라, 자유를 줘라, 블라코에게 자유를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동물원이 포기했어요. 우리는 블라코를 더 이상 포획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사냥해서 먹고 사느냐. SNS에 누가 또 희한하게 찍어서 올렸어요. 센트럴파크가 얼마나 커요. 거기서 플라코가 쥐를 사냥해서 먹는 걸 보면서 이제 플라코는 살았다 막 사람들이 막 사냥법을 익혔다, 이제 생존할 수 있다 흥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요새 아주 유명 인사입니다. 유명 인사. 여러분,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아세요? 참 뉴욕 살이 힘들구나.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많은 자본과 돈이 있는 도시, 그 높은 빌딩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삭막한 거. 그 부엉이의 감정이입이 되는 거. 마치 우리의 13년 동안 갇혀있던 것처럼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 직장 다니고 집에 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유롭지 못했던 그들이 탈출한 수리 부엉이를 보면서 자유를 막 같이 대리만족하는 거. 사냥을 하고 살아가는 사냥법을 익혀가고 그러면서 환호하는 거, 응원하는 거. 내가 너의 자유를 응원할게,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응원할게. 거기에 도시인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어디 뉴욕뿐이겠습니까? 서울에서, 대도시에서, 제주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마음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추상적 구원이 아닙니다. 그저 죽어서 영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건지시는 구체적인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을 믿는 자들, 이것을 의지하는 자들,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증거가 많아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어떤 한 성도는 암이 발견됐어요. 사진을 갖고 암이 정확한 그 사진을 듣고 서울에 갔습니다. 그리고 CT기에 들어가서 더 정밀하게 사진을 찍어서 하려고 할 때 그 CT기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와서 자신을 안아주는 그것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느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꼈는데요. 사진을 찍고 나왔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말해요. 없어요. 암이 없어요. 아니, 분명히 여기서 찍어서 있었는데, 저도 막 여기 만지지고 계속 가래가 나오고 너무 힘들었는데 씻은 듯이 없어졌어요. 깨끗이 나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은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할 때에 환한 빛과 함께 자기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그분이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럴 때 모든 영혼을 위한,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 기쁨이 지금 고립되어 그늘진 자들에게도 기쁨으로 전달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명절을 지나며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의 일상을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전인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감격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 여전히 그늘진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숨도 쉴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